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의 션 스파이서 대변인은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28일 누네스 위원장은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빠지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이번 주 예정된 위원회 활동을 중단시키면서 당초 초당적이었던 조사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조사 과정의 일부 조치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백악관은 이를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기대됐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과의 비공개 브리핑도 무산되면서 누네스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9일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함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탈퇴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 바로 EU 주재 영국 대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에서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EU 탈퇴 결정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투스크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난 뒤에도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깊고 특별한 협력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40년 밀월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협상이 앞으로 2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라크군은 모술의 올드시티로 진격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원을 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연방경찰청장인 라에디 자우다트 중장은 경찰관들이 알누리 대사원 주변 지역을 포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원은 ISIL 지도자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2014년에 ISIL 수립을 선포한 곳입니다. 자우다트 장군은 경찰이 콰부이드 알반 지구와 알 말라부 경기장도 재탈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1월 취임 이후 40%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가 40%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39%와 이달 초 40%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9%는 공화당의 건강보험 대체 법안이 대중적이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혀 공화당원들의 같은 응답률 41%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아랍국가 정상들이 29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갈등 사태 해결 방안으로 두 개 국가 해법을 계속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랍 정상들은 이날 요르단 사해 인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계속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점령지에 대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은 이스라엘과 나란히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한다는 계획은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어떠한 포괄적인 협정의 근간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부패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29일 뉴욕에 있는 외교관계위원회에 생한 연설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은 콩고 정부에 협력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는 달리 말해 유엔이 자국민들에게 약탈적 행위를 가하는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끝내기 위한 체면과 상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경제학, 문학, 그리고 평화까지 6개 분야에서 인류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상 노벨상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난해 노벨 문학상은 여러모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수가 전통적인 문학으로 잘 분류되지 않았던 노래 가사로 노벨 문학상에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반전 운동과 저항 정신을 담은 노래 그리고 시적인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평생 기성체제를 거부하고 또 무언가를 대표하기를 꺼렸던 시대의 반항아 밥 딜런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답게 최근까지도 노벨 문학상을 수락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논란을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다음 달 초에 노벨상 위원회가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 공연을 앞두고 딜런이 결국 노벨상 증서와 메달을 수상하기로 했다고 노벨상 측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 취재나 노벨상 수락 강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6월까지 수락 강연을 하지 않으면 800만 크로나, 미화 약 90만 달러에 달하는 노벨상 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딜런이 그 전에 수락 강연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3월 30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도에서 14도, 신의주 2에서 16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에서 17도, 함흥 3에서 17도, 끝으로 청진은 4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밥 딜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Blowing in the Wind, 바람에 실려서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years must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And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Yes, and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And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Yes, and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오는 금요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틸러슨 장관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분담금 납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이환경 규제를 대폭 철폐했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연합 등 각국에서는 파리 기후협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내 마약 사용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정부 발표 내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군요.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는 금요일 31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전날 터키를 거쳐서 이 브뤼셀로 향하는 일정인데요. 이 회의는 당초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틸러슨 장관은 불참할 전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6일부터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첫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나토 측이 이 틸러슨 장관을 위해서 회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내용을 화요일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예, 자, 틸러슨 장관의 참석을 위해서 회의 일정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의제가 있나요?
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에 관한 명확한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나라가 공정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내도록 일정을 짜는 게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얘긴데요. 국무부 측은 나토 안에서 이 불균형한 비율로 방위력과 지출을 미국이 책임지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런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나토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유럽 지역의 방위 협력체인데 미국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럽 공동 방위 기구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줄곧 나토를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이유로 이 미국에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쏠리는 점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 노력에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는데요. 미국이 이 나토 분담금으로 국내 총생산의 3%대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나토 전체의 방위비 증액 수요를 제대로 맞추려면 유럽 내 다른 회원국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나토에서 미국만 비용을 많이 내고 있나요?
네, 이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2014년 웨일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의 2%를 분담금으로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3%대를 내고 있다고 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 2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 5개 나라만 이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나토 집계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나토는 모든 회원국들이 GDP 2% 지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오는 2024년까지 시한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미 국무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더 많이 이 나토 회원국들이 분담금 기준을 채우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틸러슨 장관이 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서 터키를 방문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기에 앞서서 목요일 터키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터키 정부가 쿠데타를 진압한 뒤 이 연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면서 인권 탄압 문제 등을 지적한 미국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터키는 중동 지역에서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 ISIL의 격퇴 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틸러슨 장관이 터키 정부와 논의할 주요 의제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터키 정부가 다음 달 16일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에 붙일 예정인데요. 이 개헌안이 독재를 불러올 것이라는 이 터키 야당과 서방 측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이에 대한 이 미국 정부의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터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이 쿠데타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이 페헐라흐 귤렌의 송환을 요구하는 것을 미국이 거절해온 문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ISIL 격퇴전과 이 관련된 의제인데요. 터키 인근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 또 ISIL이 자칭 수도로 설정한 시리아 라카로 향하고 있는 연합군 작전에 터키가 협력하는 방안, 또 그리고 이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족 온건 반군에 대한 처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터키는 오랫동안 쿠르드족과 싸우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28일에 환경 규제를 대폭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연방 정부의 주요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임 이 바락 오바마 전 정부가 추진한 기후변화 대책을 뒤집은 건데요. 미국 국내의 관련 업체들과 환경단체는 물론이고요. 기후변화 대책을 담은 국제협정인 이 파리 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잇따라서 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소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국제사회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이 기후변화협약이 각각 미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폐지했다. 이번 일로 미국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미국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이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26%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규제 철폐로 이 목표가 효력을 잃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탄소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이 탄소 배출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줄곧 비판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우려한 미국 최대의 석유회사 엑손 모빌이 지난주에 이 정부 측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잔류를 촉구하는 그런 서한을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파리 협약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지키는 게 어려워져서 미국의 협약 탈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마약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서 2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의 불법 약물 단속기관인 국가금독위원회가 최근에 내놓은 2017 중국 금독 보고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현재 마약 상용자는 250만 5천여 명에 달해서 전년보다 6.8% 거의 7%가 증가했습니다. 18살 미만의 이 미성년자도 2만 2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에 따라 이 당국에 적발되는 마약 관련 범죄도 많아졌다고요?
네. 이 중국 공안 마약국에 따르면요. 지난해 1kg 이상 마약류를 적발한 사건이 총 5,500건에 달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단속된 범죄 조직도 거의 5,500개에 이르렀습니다. 이 와중에 이 마약사범 2만여 명이 체포돼서 수사에 넘겨졌습니다. 공안 측은 관영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전국 지방당국과 협력해서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법 약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속도를 올려서 이 마약 제작의 본거지 또 관련 범죄 집단을 정리하고 마약 중독자 관리에도 이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렇게 마약 사용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최근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이 온라인 물품 거래가 활발해진 데 따른 부작용으로 이 당국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마약 사범 2만여 명을 체포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가운데 1만 8천 명은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 매매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서 약 130개에 달하는 웹사이트를 폐쇄하고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이 마약 관련 정보 12,000건을 일괄 삭제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예. 자, 세계적으로 마약 상습 복용자 인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해 130여 개 나라에서 약 2억 5천만 명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 마약 범죄 사무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 연방 하원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인터넷 사생활 보호 규정을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첫 소식을 알아보고요. 주요 원전 설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로봇이 미국 내 일자리와 노동자의 임금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보고서 내용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을 철회하는 내용의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자, 연방의회에서도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을 되돌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이 화요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15표 대 반대 205표로 통과됐는데요. 이 소속 정당에 따라서 표가 갈렸습니다. 공화당은 찬성표를, 민주당은 반대표를 던졌죠. 이 상원 역시 지난주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50대 48로 승인했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으로 발효되는 건데요.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10월에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승인한 규정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당시 의원 다수가 민주당이었던 FC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객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판매하기 전에 먼저 고객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아직 시행에 들어가기 전이어서요. 소비자들에게 뭐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차터 등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큰 승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객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어디에 파는 겁니까?
네, 광고업체 등 다양한 사업체에 팔게 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방문하는 사이트를 토대로 광대한 자료를 모으고요. 뭐 건강, 재정 상황, 개인의 취향 등 다양한 정보를 모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고객의 사생활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지난해 FCC가 고객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세웠던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화당은 왜 이런 규정을 철폐하려고 하는 거죠?
예,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등은 FCC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다른 온라인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판매할 때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이들 온라인 업체들 역시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나 온라인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화당이 이런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지트파이 신임 FCC 위원장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FCC 규정 철폐를 환영했습니다. 일부 기업에만 유리한 규정이었다는 겁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이 법안 토론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FCC가 권한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일이 아니라 연방무역위원회 FTC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FCC 규정을 유지하길 바랐던 거죠?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생활 보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업체와 버라이즌과 같은 인터넷 공급업체는 다르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구글의 사생활 보호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인터넷 공급업체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가격이라든가 속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공급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민권리단체인 미래를 위한 투쟁 대표는 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정치 후원금을 낸 기업들 편에 섰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시민들의 사생활을 해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선거일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게 싫은 소비자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 제공업체에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이 가상 사설망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하는데요. 자, 이런 사설망을 이용하면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들고 설치가 쉽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주요 원전 설비 업체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군요.
네, 웨스팅하우스가 수요일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재정적, 건설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곤란을 겪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신청을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었죠.
네, 지난 2월에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인 일본의 도시바사는 이 손실을 메우려면 60억 달러가 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도시바의 지난해 손실 규모가 원래 예상치의 3배에 달하는 거의 이 10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도시바사의 주가는 지난해 말에 웨스팅하우스의 문제가 알려진 뒤 60%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네, 자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도시바는 이번 웨스팅하우스 파산 신청과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 건설을 계속하기 위해 소유주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미국과 중국, 영국 등에서 8개 발전소를 건설 중인데요. 이번 파산 신청은 미국 외 다른 지역의 웨스팅하우스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웨스팅하우스 한때 미국 원자력 발전의 상징처럼 알려졌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경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단 기업이 경영을 잘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비용 초과 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요. 또 도시바가 이 웨스팅하우스를 지나치게 비싼 값에 샀다고 지적합니다. 이 도시바사는 지난 2006년에 54억 달러의 웨스팅하우스를 매입했는데요. 원래 예상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회사가 어쩌지 못하는 외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또 지난 2011년에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의 여파가 크다고 하는데요. 그 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줄었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의 시각이 있고요. 기계화, 그러니까 로봇의 도입을 원인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한편엔 있는데요. 최근 한 보고서가 일자리 감소의 주범으로 이 로봇을 지목해서 화제가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민간연구단체인 전미경제연구소가 최근 로봇 도입이 미국 내 일자리와 노동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자, 미국 산업계에서 로봇의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제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계에서 근로자 1,000명당 한 대 로봇이 일자리 약 6개를 감소시키고 임금을 0.75%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 산업계 전반을 통틀었을 때 수치는 이보다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로봇의 영향으로 미 전역에서 적지 않은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서는 결론 내렸습니다.
네, 자, 이 로봇과 일자리 간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서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는데요. 네. 자, 이번 연구 결과가 특히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우선 이번 연구는 로봇의 도입이 인간에게 주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수치로 매긴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연구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의 데런 S. 모글루 박사와 보스턴 대학의 파스칼 레스트레포 박사 등 이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주도했는데요. 자, 이 두 교수는 지난해에도 같은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보고서는 자동화가 진행되면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결국엔 고용과 임금이 자동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긍정적인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는 이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거군요.
그렇죠. 이 작년 결과를 보면 이 과거에 부두에 기준기가 도입되면서 부두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었지만 대신 기술자나 금융과 같은 관련 직종이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로봇이 도입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컴퓨터 정보 분석가 등 새로운 관련 직종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 산업계의 실제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상쇄할 정도의 고용 증가가 다른 산업계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동 고령화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됐지만 미국에서 블루칼라라고 하는 이 단순 노동직에 몸담으면서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고요. 또 이들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산업계 전반에서 결국 일자리와 임금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패자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회복되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없어진 건지 그 수치를 좀 볼까요?
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로봇의 도입으로 생산직 근로자 6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앞으로 이 산업용 로봇이 4배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일자리 감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성별에 따른 영향도 분석했는데요. 로봇의 도입으로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가 모두 영향을 받았지만 남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2배 가까이 높았는데요. 자, 연구진은 여성의 경우 임금이 줄어도 계속 일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보고서는 미국 일자리 감소의 원인을 로봇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완전한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자, 이번 결과에 대해서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상식이나 공감 능력을 기계가 복제하지는 못할 것이란 거지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나온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내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 can see clearly now. 이제는 확실히 볼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can see clearly now the rain is gone. I can see all obstacles in my way. Gone are the dark clouds that had me blind. It's gonna be a bright sunshiny day. It's gonna be a bright sunshiny day. I think I can make it now, the pain is gone. All of the bad feelings have disappeared. Here is that rainbow I've been praying for. It's gonna be a bright sunshiny day.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른바 가짜뉴스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이 가짜뉴스라는 분석이 많고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언론들과 연일 이 가짜뉴스 논쟁을 벌이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 가짜뉴스는 무엇이고 또 오늘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뉴스란 사실과 진실의 기반을 두고 정확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가짜뉴스란 이 정의에 모순되는 두 단어의 조합인데요. 2010년대 들어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론사가 아닌 개인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 뉴스처럼 퍼뜨리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신력을 얻기 위해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언론 기사로 위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확산. 2016 미국 대통령 선거와 페이스북.
과거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들은 분명 일부 사람들에 의해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이 가짜뉴스가 크게 퍼졌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한 언론사는 지난 대선 기간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퍼져나갔는지 분석했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초까지만 해도 가짜뉴스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이 추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간 주류 기성 언론 기사를 공유하거나 반응을 보인 건 7,300만 건이었는데 가짜뉴스는 8,700만 건으로 집계된 겁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공유한 기사의 40% 이상이 가짜뉴스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하나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처음에 페이스북 뉴스는 대부분 진짜 뉴스이고 가짜 뉴스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라거나 페이스북은 그저 전달 매개체일 뿐이라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You know, fake news on Facebook influence the election in any way I think is a pretty crazy idea.
하지만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비난도 커졌습니다. 그러자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을 통해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걸러내는 기술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가짜뉴스에 끌리는가?
가짜뉴스의 범람은 인터넷의 발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가짜뉴스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손전화 앱과 웹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만들어진 틀에 제목과 본문, 언론사명을 쓰고 저장 단추만 누르면 감쪽같이 인터넷 언론 기사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처럼 가짜뉴스에 주목하는지 연구한 미국 듀크 대학 연구팀은 긍정적인 이야기에는 뇌가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자극적이며 부정적인 내용에는 뇌가 크게 반응하고 더 중요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가짜뉴스의 경우 대부분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끌린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가짜뉴스를 제작한 경우입니다. Ending the Fed라는 한 사이트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가짜뉴스를 통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돕고 당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지지를 드러내지 못했던 숨은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목적이 많았는데요. 신문이나 방송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갖게 되면 광고나 홍보의 효과도 자연히 커지고 그러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의 영향 아래 있는 세계.
가짜뉴스는 이번 미국의 대선뿐만이 아니라 앞서 수년간 세계 곳곳의 선거 등 이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한 예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상에 의한 피해자라며 어린 소녀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옹호하는 데 활용했던 일을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의 출처가 필리핀이 아닌 브라질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이 사진은 필리핀에서 마약과의 전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가짜뉴스가 인터넷에서만 사람들에게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Pizzagate, a fake conspiracy theory that made the rounds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 DC의 한 피자 가게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워싱턴의 한 피자 가게에 아동들을 숨겨놓고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가짜 뉴스를 믿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뉴스를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는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의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렇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폐해가 커지면서 특히 미국은 뉴스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이른바 사실 확인을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관인데요.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증해서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허위 주장인지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언론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 업체들도 사용자들이 올리는 뉴스에 사실 확인 작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가짜 뉴스로 의심되는 기사를 신고하면 전문기관이 이를 판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뉴스 들어잡기, 오늘은 가짜 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get with the program. Get with the program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Jason and Mike had. Listen carefully.
I'm finally getting a smartphone tomorrow.
Finally!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for you to get with the program.
Yes, you're right.
Plus, you can do so much with it. You'll be able to browse the internet, check emails, and much more.
I'm looking forward to it.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야, 나 드디어 스마트폰 산다. 라고 하자 제이슨이 Finally,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that you get with the program. 그래,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딨니? 시대 변화에 맞춰 살아야지. 라고 하네요. 마이크가 Yes, you're right. 라고 합니다. 이어 제이슨이 인터넷도 검색하고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어. 그 외에도 할 게 아주 많아. 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Get with the program.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I'm finally getting a smartphone tomorrow.
Finally,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for you to get with the program.
Yes, you're right.
Plus, you can do so much with it. You'll be able to browse the internet, check emails, and much more.
I'm looking forward to it.
Today's expression is get, G-E-T, get, with, W-I-T-H, with, the, program, P-R-O-G-R-A-M, program. Get, with, the, program. Today's expression has several meanings. It means to accept new ideas, give attention or more effort to what is happening now, or to understand something or someone. Get with the program은 뜻이 몇 가지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다 라는 의미와 현재 필요한 걸 위해 더욱더 힘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이해하다 라는 뜻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시대에 뒤쳐져 있는 마이크에게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for you to get with the program 라고 했죠. 이렇게 마이크처럼 흐름에 뒤떨어져서 새로운 것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get with the program입니다. 자, 여기서 예문을 들어볼까요? I've told you so many times to put cans in the recycling bin. Come on, get with the program 라고 하면 빈 깡통은 재활용 용기에 넣으라고 몇 번을 말했니? 이젠 알아들어야지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finally getting a smartphone tomorrow.
Finally,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for you to get with the program.
Yes, you're right.
Plus, you can do so much with it. You'll be able to browse the internet, check emails, and much more.
I'm looking forward to it.
Let's review. Get with the program means to accept new ideas, give attention or more effort to what is happening now, or to understand something or someone. Get with the program. Get with the program. Get with the program.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ye-bye.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머라이어 캐리의 바이바이, 안녕이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공동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오랜 동맹국들과 공조하면서 상호 간 안보 증진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정무 군사사무국은 전 세계 동맹국들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미 국방부 의회 방위 산업체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대한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맥키비 정무군사사무국 공보관은 최근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에서 미국은 IS 격퇴를 위해 이라크와 연합군과 협력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해권 수호를 지지하며 무장단체 보코하람 등 테러 세력과 싸우는 아프리카 국가 등을 지원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군사사무국은 미국의 훈련 및 장비와 관련한 협력국의 투자 지원을 위해 설계된 6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안보 지원의 한 형태로서 외교 정책의 도구인 해외 군사 판매 시스템을 통해 협력국의 안보 장비와 기술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전 작업은 아주 정교한 검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이전을 승인하기 전 여러 요소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도의 최상위 장비의 이전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끝으로 주도국가 조달 계획에 따라 나토 동맹국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군사 장비를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장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도 상호 간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데이빗 맥키비 공보관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직면할 안보 도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더라도 정부는 미국을 보호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과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봄을 맞아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과 떳떳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을 만나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자유와 기회의 땅,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역사와 발자취를 재미있게 돌아보는 이야기 미국사. 미국 50개 주 곳곳에 스며있는 역사와 문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만나보는 인물 아메리카. 그리고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가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3일 월요일 더욱 새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세계 소식을 전해드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